파티에서 처음 만난 시드니와 사기꾼 어빈. 배가 나오고 머리는 벗어졌지만 그의 당당함에 시드니는 매력을 느끼는데요. 어빙은 시드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 블루스 듣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13년 미국에서 개봉한 블랙 코미디 범죄 영화 데이비드 러셀 감독의 아메리칸 허슬입니다. 제목이 나타내는 것처럼 몇 사람이 짝을 맞춰버린 사기 행각을 그리고 있는데요. 1970년대 후반 미국 뉴저지를 배경으로 FBI 요원과 그에 협력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실제로 발생한 앱스캠 스캔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크리스천 베일과 에이미 애덤스, 브래들리 쿠퍼, 제러미 레너, 제니퍼 로렌스가 출연합니다. 개봉하자마자 비평가들로부터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연기에 찬사가 쏟아진 영화 아메리칸 허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70년대 미국 뉴저지. 닥치는 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꽤 재산을 모은 천재적인 사기꾼 어빈.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훔치는 시드니마저 얻자 둘의 사업은 번창합니다. 그러나 잘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죠. 사건의 냄새를 맡는 데 선수인 미국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 리치가 파도온 함정에 어빈과 시드니가 걸려들면서 이들은 쇠고랑을 찰 위기를 맞는데요. 리치는 장기 복역의 위기에 놓인 시드니에게 주민들에게 평판이 좋은 뉴저지의 시장인 카마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마피아 등 4명만 잡게 해준다면 죄를 없애주겠다는 일종의 유죄 협상을 제안합니다. 어빈과 시드니는 FBI 수사관 리치의 이 같은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운명을 건 사기극에 뛰어드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Irving Montage, 어빙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은 1970년대 사기꾼 멜빈 와이버그가 FBI의 함정 수사에 협력해 범죄의 진상을 밝히려고 한 실화에 기초한 영화인데요. 스포츠 드라마 영화 파이터, 애정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데이비드 러셀 감독이 연출을 맡았죠. 이 영화는 고증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프로덕션 디자이너 주디 베커 씨는 데이비드 러셀 감독의 요청에 따라 1970년대의 모습을 재창조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당시의 건물, 인테리어 등을 조사해 현실감을 살리며 영화 세트장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은 배우들의 연기, 잘 짜인 내용, 적재적소에 배치된 음악, 조명과 화면의 질감 등 할리우드 최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질이 느껴진다는 평가인데요.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죠.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Gypsy Blues 이 곡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아메리카노스의 러셀 감독은 영화에 삽입되는 음악 선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듀크 엘링턴과 폴 메카트니, 데이비드 보위, 엘튼 존, 도나 썸머 등 내로라할 음악가들의 다양한 곡들이 아메리칸 허슬에 삽입돼 당시의 시대상을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빈과 카마인 시장이 톰 존스의 딜라일라를 함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딜라일라는 성경에서 삼손을 배반한 데릴라를 말하죠. 어빙이 카마인 시장을 배신하게 될 상황에 대한 복선으로 선곡된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이 영화는 또 화려한 캐스팅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죠.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크리스천 베일부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의 브래들리 쿠퍼, 맨 오브 스틸의 에이미 애덤스, 헝거게임의 제니퍼 로렌스, 어벤져스의 제러미 레너까지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출연진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특히 크리스천 베일의 체중 조절은 신의 경지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전 영화들에서 맡은 배역에 따라 수십 킬로그램씩 체중을 늘리고 줄이던 크리스천 베일은 이 영화에서는 배가 나온 망가진 몸을 위해서 두 달 동안 도넛이나 빵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는 습관, 억양,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며 사기꾼 어빙 로젠필드로 완벽하게 빙의한 모습을 선보이면서 평단에 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에이미 애덤스와 제니퍼 로렌스도 이전 이미지와 전혀 다른 역을 훌륭히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영화 속 두 여배우의 의상도 볼거리입니다. 캐릭터를 의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제니퍼 로렌스는 아메리칸 허슬로 새로운 인생, 2막을 맞게 됐다고 하죠. 음악 듣고 옵니다. 어빈과 카마인 시장이 함께 부른 노래, 톰 존스의 딜라일라,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아메리카노스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정치 부패 스캔들, 앱스캠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기와 거짓의 미국 사회를 풍자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일어났던 앱스캠 스캔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랍의 사업가로 위장한 미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이 연방의회 의원과 공직자의 비리를 적발한 함정수사의 암호명이 앱스캠이었다고 하는데요. FBI가 차린 유령회사 압둘 엔터프라이즈스의 압둘과 사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스캠을 합쳐서 앱스캠이 됐습니다. 실제로 FBI 수사관 존 굿과 앤서니 아모로스는 함정수사를 만들어낼 사기꾼 멜빈 와인버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와인버그와 FBI의 함정수사를 통해 당시 연방 하원의원 6명과 상원의원 1명, 뉴저지 캠든의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미국에서 정치인의 뇌물수수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함정수사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고한 민간인을 유혹해 죄를 받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결국 정치인의 처벌과 별개로 이후 FBI의 함정수사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수사의 기준을 다시 세운 계기가 된 것도 앱스캠 사건이라고 하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도시여 안녕,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아메리카노스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뉴욕 비평가협회, 미국 배우 조합상 등 수많은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014년 7개 부문 등 최다 지명된 건 물론이고요. 최우수 작품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최다 부문의 수상 영광을 안으면서 작품성과 연출력, 연기력까지 모두 입증받았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외모와 완벽한 연기력으로 스크린을 압도한 두 여배우, 에이미 애덤스와 제니퍼 로렌스가 각각 2014년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죠. 하지만 아카데미상은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주연상 등 10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는데 정작 상은 타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노스에 대한 전세계 매체들의 극찬에 가까운 호평 사례 또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타임, 롤링스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 발표한 2013년 최고의 영화 탑10에 선정됐고요. 타임은 당신의 삶에서 140분을 소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영화를 보는 것이다. 데드라인 할리우드는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겁없는 작품이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기교와 재미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영화다. 이런 유례없는 찬사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메이사 카라의 White Rabbit, 하얀 토끼 함께 듣고 오시죠. 아메리칸 허슬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역시 꿈의 팀이다. 데이비드 러셀의 틈을 주지 않는 각본과 연출, 연기의 5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배우들, 이름 있는 배우들이 한 곳에 모였다니 기대하고 기대한 보람이 있다. 배우들의 앙상블이 멋진 영화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알차다. 에이미 애덤스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크리스천 베일, 처음에 못 알아봤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처음부터 두근거리면서 아메리칸 허슬에 빠져들었고 점점 속도감 있게 빠져들고 말았다라고 평했고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크리스천 베일과 에이미 애덤스가 출연한 영화 아메리칸 허슬은 유명한 연방 함정수사 이야기지만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도나 썸머의 I Feel Love, 난 사랑을 느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아메리카노스의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아메리카노스에서 주인공인 사기꾼 어빙 로즌필드가 한 말이죠. 세상은 흑과 백이 아니야. 그냥 다 회색이지.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화장실에서 자신의 남편과 사랑에 빠진 시드니에게 로잘린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은 향수 같은 거야. 냄새 맡는 걸 멈출 수 없는 왠지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은 거라고.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빙의 아내 로잘린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집안 청소를 하면서 팝송을 부르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팝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젊고 모든 게 열려있던 시절엔 입버릇처럼 말했지. 남들도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모질게 변하는 세상을 겪어보니 다 부질없는 일. 이젠 옛날엔 포기하고 말해야지.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함정수사를 위해 보낸 돈 200만 달러가 행방불명되는데요. 그때 사기꾼 어빙과 시드니는 자신들은 전혀 돈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죠. 함께 작전을 펼쳐왔던 FBI 수사관 리치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돼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 밖으로 나와 울부짖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로잘린이 청소하면서 부른 노래죠. Live and Let Die.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다. 영화 아메리카노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폴 매카트니와 윙스가 부릅니다. When you were young and your heart was an open book You used to say live and let live But if this ever-changing world in which we live in makes you Live and let die.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함정수사를 위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고만 FBI 수사관과 함정 속에서 또 다른 함정을 파고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메리칸 허슬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10538 오버추어 10538 서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뤄볼 주제는 여성과 질식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돌이키기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난 10월 29일 한국 서울의 이태원동에서 발생해서 11월 15일 현재까지 158명의 목숨이 희생된 이태원 압사사고. 당시 여성 사망자 수가 남성보다 두 배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왠지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해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이맘때 종종 찾아오는 증상인데요. 에너지 슬럼프 극복 방법 소개합니다. 집안을 통틀어 첫 번째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을 1세대 대학생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11월 8일은 미국에서 전국 1세대 대학 축하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단체와 학교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행시 이번 주 순서 출발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여성, 이번 주 첫 번째 주제 다뤄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정부가요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당시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해서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국민이 가슴을 쳤고요. 또 희생자들 소식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 158명 중에서 86%가 20대, 30대였다는 점, 그리고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의 죽음이 유가족과 친구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요, 당시 사망자 가운데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두 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한 100명 정도가 됐는데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소식을 다뤘는데요.
네.
네, 이 신문은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일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 거리에 나왔다는 이 배경 설명과 함께 여성이 남성보다 압사, 그러니까 압박성 질식사에 걸리기 쉽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몇 가지 요인으로 여성의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체격이나 체력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란 추측은 좀 되거든요.
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는데요. 영국 남부 서폭대학의 군중과학과 키스 스틸 교수 설명을 보면 여성은 체격은 작지만 가슴 위쪽에 이 체질량이 더 많죠.
네.
네, 유방의 부피와 질량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남성보다 가슴이 더 큰 건데요.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면 더 많은 질량이 안쪽으로 밀려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같은 압력이 가해져도 남성보다 여성이 느끼는 압박감이 더 크고 실제로 그 압박이 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스틸 교수는 이 이태원 참사 상황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힘의 게임이 시작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힘의 게임이요?
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체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밀집된 상황에서 남성이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당시 사망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군중 밀도 그리고 남녀의 비율이었습니다.
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 남성은 버티거나 벗어날 힘이 더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힘의 게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불리하다는 말이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이 한국의 언론 매체들도 여성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네.
네, 이 압사 사고는 신체가 무게를 견디는 힘이 생존 시간과 직결되는데 여성들은 그 힘이 남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걸로 풀이했습니다. 압사 사고가 벌어졌을 때 흉부와 복부에 걸리는 부하 그리고 호흡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도 보면요.
네. 네,
여성은 흉부, 복부를 압박하는 무게가 체중의 60%를 넘어서면 1시간 안에 호흡 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각종 연구 논문 등에 따르면 여성은 자기 체중의 60% 무게에 짓눌려도 호흡 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미는 힘, 또 근력 같은 여러 측면에서 약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국 매체를 보면 이 50kg 정도의 체중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이게 5톤 정도가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줄줄이 넘어지는데 중간에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붐빌 때는 몸을 비틀어서 360도 돌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군중 밀집도부터 확인한 다음에 몸을 돌릴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밀집도가 높은 거니까 가능한 그 자리를 피할 걸 주문했습니다.
네.
네, 군중의 이동 방향을 거스리지 말라는 조언도 있는데요. 넘어질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네, 만약에요 피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최대한 웅크리고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서 이 태아 자세를 취하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부분의 압사 원인이 질식사인 만큼 가슴 앞에 공간을 확보해서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면은요. 이전보다 또 어둑어둑하죠.
네.
이런 때에 좀 왠지 기력도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첫 주에 이 일광 절약 시간제도 끝나면서 해기리가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네.
예, 가을이 시작되면서 낮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또 사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휴 준비로도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네.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다음 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카드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분주한 시기라서 사실은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기력이 부족한 채 새해를 맞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간단한 행동으로 활력 있는 가을나기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우먼스월드가 소개했습니다.
아, 네. 자,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 매일 밤 베고 자는 베개부터 확인해 보시죠.
베개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먼지 진드기가 가득한 베개에서 자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세 해충과 함께 침대에 껴안고 하룻밤 평균 50여 분을 더 보내는 가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면 수면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렇죠.
네, AASM,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슬리핑 메디슨에 따르면 미국인의 34%가 겨울에 더 많이 잔다고 답한 반면에 10%만 겨울에 잠을 덜 잔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자연스럽게 그동안 부족했던 수면 시간을 보충하면서 신체와 정신 건강의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침구류의 위생 상태가 중요하단 말인데요. 그럼 뭐 자주 세탁을 해줘야 되겠나요?
네, 그런데 꼭 세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예, 간단하게 이 빨래 건조기에 베개를 넣고요. 15분 정도 고온으로 가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드기가 100% 죽습니다.
네. 쉬운 방법이네요.
네.
자, 그럼 깨끗한 베개를 베고 잔 후에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네, 혹시 석류씨가 있다면 한 줌 준비하시고요. 또 호두를 점심 전에 간식으로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 조합이 인간 세포에 소위 연료를 공급하는 화학물인 우롤리틴 A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네. 네,
이 밖에도 워싱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구력, 정신력을 강화하는데 블랙베리, 딸기, 피칸, 피스타치오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광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40초만 보내는 것만으로도 소모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일광욕이 건강에 좋다는 건 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
네. 일정 시간 매일 햇빛을 쬐는 게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고요. 우울증을 예방하고 암의 발병률을 낮춥니다. 일시적인 에너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 매일 일광욕을 통해 얻는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네.
네, 이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요.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때 혈압이 낮아집니다. 아, 그래서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광욕을 잘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먼저 햇빛이 강한 시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후 1시간 반은 피할 걸 권하는데요. 태양의 에너지가 이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광욕을 할 때는 햇빛이 직접 피부에 닿도록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부가 약하면 장시간 노출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암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외선은 태양 등에서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종류의 방사선으로 피부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CDC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자외선의 지수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대학 1세대를 축하하는 행사 소식인데요. 대학 1세대라고 하면은, 한 집안을 통틀어서 첫 번째 대학생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열린 여자 농구 경기에서 지난 11월 8일에 전국 1세대 대학 기념의 날을 맞아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날이 무슨 날이고 또 왜 기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11월 8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이 날은 사실 미국 정부의 한 교육법이 탄생한 날입니다. 지난 1965년 11월 8일에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고등교육법에 서명했는데요. 위대한 사회라는 법안의 일부였던 이 법은 고등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당시에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학의 교육 자본을 강화하고요. 중등교육 이후와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걸 약속했는데요. 대학에 지급되는 연방 자금을 늘리고 장학금을 만들고 학생들을 위해서 낮은 이자의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또 국립교사협회 설립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네.
네, 이 법은 이후에 재승인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날을 미국인들은 1세대 대학생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날로 정해서 전국 1세대 대학 기념일로 다양한 행사도 열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기관하고 민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지난 8일 행사도 같은 맥락인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인터넷 신문은 이 학교의 학업성장 담당 부학장의 말을 빌어서 이 대학에는 만여 명의 1세대 대학생이 진학했다고 의미를 뒀습니다.
네.
네, 이 학교에는 1세대 대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들의 연결망을 위한 버가이스 퍼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전적인 활동과 또 흥미로운 경험을 나누는 걸 독려하고 있습니다.
1학년 1세대 대학생 간의 교류,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한 학생의 경험으로 답을 대신하면 좋겠는데요.
네.
네, 2016년에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 한 1학년 남학생은 1세대 대학생이 된다는 건 때때로 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학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학업 등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아, 가족 중에 첫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가족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와 연합을 통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모든 어려움, 재정적인 걸 포함해서 난관을 이기는데 버팀목이 돼준다고 적었습니다.
네, 뭐 학교가 1세대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학생들 간의 교류가 정서적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주 여행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여성이 왜 남성보다 같은 환경에서 질식사에 처할 위험이 높은지 이유 알아봤고요. 가을철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전국 1세대 대학 기념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일은 국토의 통일이 아니라 마음의 통일이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탈북민 조현정 대표가 설립한 이음연구소인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이음연구소에 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아, 이제 10월 우리 28일날
네, 28일.
그 정기총회 2주년 행사하고 정기총회하고 지금 같이 이제 하기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정말 많은 프로젝트 또는 공모전에 이제 제안서를 내고 했는데 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제안서를 쓸 때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할지를 많이 좀 우리가 이제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이음연구소 설립 2주년을 맞아 탈북민 조현정 대표와 단체 연구원들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음연구소는 모두 북한 출신 연구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북한과 남한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연구를 통해 다가올 통일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됐습니다. 조현정 대표는 현재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연구교수이자 또 북한 사회 변화와 남북 출신 여성의 삶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설립 취지에 관한 얘기 조현정 대표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봅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탈북민 장학생 동아리가 있었었어요. 그 동아리에 있는 자원들이 앞으로 계속 학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연구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북한에서 우리가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다 살다가 한국에 와서 남과 북의 어떤 문화나 정서나 사회 상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런 사회현상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진로를 찾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남과 북을 우리가 펜으로 잇자 이웃연구소라고 하는 연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조현정 대표는 동아리에서 뜻이 맞는 탈북민들과 함께 지속해서 북한 사람과 탈북민에 관해 연구할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활동하기에 앞서 연구원들과 방향성에 관해 얘기할 때도 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 맞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웃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룰까요?
앞으로 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북한 사회 과학 분야 또는 북한 사람에 대한 연구, 가장 당면하게는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발굴해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실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사실은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 능력들을 발휘를 해서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연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연구소는 현재 남북의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토론하는 포럼이나 학술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연구학술포럼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역량 평가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환경보건센터의 한 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조현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실 탈북민들에 대한 이슈가 미디어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이슈들이 안 좋은 이슈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사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정착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찾아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탈북민들도 비록 정착금도 받고 대학 등록금도 받고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를 저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연구부터 이제 작년, 재작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그런 연구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연구소 연구원들은 탈북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사회 진출에 관해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한쪽에서 다룬다면 또 다른 한쪽으로는 탈북 청소년들의 관심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이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북에서 태어난 아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 또 한국에 와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탈북민이라는 한 사람인데 이 아이들이 태어난 배경들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이 되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청소년의 어머니, 탈북 여성, 이런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이제 하려고 주제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단체에서 내부 감사를 맡은 탈북민 이경화 연구원은 단체 활동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그 시작을 떠올렸는데요.
사실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단체를 설립하기 전부터 대표님한테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경화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석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통합문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경화 씨는 각 연구원의 전공에 따라 이 연구 분야와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자신은 남북의 문학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어교육이라는 그 과 안에서도 저는 또 현대시 교육으로 이제 완전 좀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의 통합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공이 정말 달라요. 법도 있고 뭐 북한학 당연히 있고요. 지금 대표님은 교육학을 하셨고 저는 또 국어교육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문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작품 자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이 어떻게 통합이 돼서 나중에 교육이 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너무 이제 방향성이 안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교육 자체도 방향이 정말 달라요. 목적과 방향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의 통일을 어쨌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통일이 됐을 때 남북의 문학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가운데 또 이웃연구소 연구원으로 속해 있는 한 우리 연구소의 성격도 잃지 않고 나가는 것, 네,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에서 기획국장을 맡은 탈북민 이성희 씨는 북한학을 전공했는데요. 조현정 대표와 함께 이 단체를 설립할 때 힘을 모은 초창기 멤버고요. 단체의 주요한 행사 기획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할지 구성을 짜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안서를 써서 뭐 공모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대여섯 개의 제안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제안서를 썼는지 물어보니까 각자 삶의 이야기를 엮어서 만든 책을 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제가 했던 것은 그 저희 연구소의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이 너무 다양하고 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목표를 향해서 뭔가 공부도 하고 자기 생활도 같이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동기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미래를 꿈꾸든지에 대해서 좀 자서전 형태로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웃연구소 안에서 뭐 5명, 6명 정도 자기 얘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 탈락했다라고 해서 저는 아직 그 프로젝트에 애정이 있고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좀 계속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만난 연구원들 모두 자기 목표가 뚜렷하고 이웃연구소 활동에 대한 애정도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10월 30일이면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조현정 대표는 앞으로의 활동 목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서 북한 사회를 연구를 할 때 이웃연구소가 아니면 북한 사회 관련된 연구를 안 걸쳐가면 안 되게끔 만들고 싶고요. 이 안에서 만들어진 연구 데이터들이 북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꼭 누구나 참고할 수밖에 없는 질 좋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만큼 앞으로는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싶은 탈북 청소년이나 탈북 여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이 이음연구소의 또 하나의 비전이라고 조현정 대표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